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빛, 색깔, 공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버지가 간암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4개월 남짓 기간에 가족 이야기, 신약 이야기를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간암 판정을 받은 아버지 김치영 목사님은 신학자로 또 목회자로 평생을 사셨고 아들 김동건 목사님도 영남신학대학교 조직신학과 교수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16일 전입니다. 아들에게 링거 주사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링거액이 다 떨어졌으니 새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단백질 링거와 포도당 링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때가 되면 링거 주사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링거 주사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상당 기간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오직 링거 주사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건너방에 있는 어머니와 형에게 의논하겠다고 했지만 아버지께서는 만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근아, 괜찮다. 아무 염려 마라. 이제 때가 되었다. 이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더 이상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주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오는데 이에 순종하지 않고 억지로 주사를 맞고 있는 것이 옳겠느냐. 아버지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안 아들은 링거 주사를 뽑고 그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가족들과 작은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다시 링거를 맞을 것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그만해라 라고 말하고는 눈을 감으시고 더 이상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링거 주사를 뽑은 지 이틀 후인 토요일에 아버지께서는 가족들과 저녁에 성만찬을 같이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성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형이 아버지의 면도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세수와 양치도 도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보지 않았던 거울을 다시 보시고 머리카락을 가다듬으셨습니다. 가족들도 정장을 입고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 의식 중에서 성찬이 가장 거룩한 의식이지만 대부분 아무런 생각 없이 참여하곤 했는데 가족들에게 그날의 성찬은 남달랐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마지막 성찬이라는 생각에 비장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손자, 손녀들도 정장을 갖추었고 아주 조심스러운 자세로 방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약하지만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성찬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과 동시에 그의 생명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침 식사이다. 이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받다가 혹시 내가 토하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단지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뿐이다. 성찬의 떡이나 포도주를 토하더라도 어떤 심각한 뜻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찬 예식은 목사인 작은 아버지의 인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229장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를 불렀는데 가족들은 슬픔에 북받쳐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로 인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의 간단한 설교 후에 가족들은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이 가족들에게 신비한 은혜로 넘쳤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던 슬픔과 비통의 감정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것이 피부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버지도 웃으셨고 가족들도 웃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울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를 불렀는데 이전에 가족들이 그렇게 힘있게 찬송을 불렀던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그 성찬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다시 볼 때까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에서 가지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식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 그 뒤를 이어서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나누시는 것을 그토록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또한 유월절의 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아주 또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온 마음으로 준비하고 나눈 성찬 예식이 그토록 은혜스럽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다면 영원한 인류의 구원자이시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만찬 성찬 식탁은 얼마나 벅찬 감격과 주체할 수 없는 은총의 현장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성찬에 참여한 사람은 제자들 12명이 유일합니다. 그런 은혜의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토록 진지한 자리,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현장에 있는 제자들은 은혜의 폭포수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했습니다.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싸우는 것을 좋아함, 논쟁하는 것을 즐김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 싸움을 이번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러 번 했고 지금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24절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것은 누가 크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는 영화나 연극 작품에서 누가 최고의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지로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라고 자신만이 자기만의 이유를 갖다 대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가 있습니다. 추석 무렵에 들판에 있는 논에 있는 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숙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겸손한 사람이 공손한 태도로 인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삭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했거나 아예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은 벼, 즉 쭉정이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또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물건을 가득 실은 수레와 달리 빈 수레는 덜컹거리며 더 시끄러운 소리가 나듯이 사람도 아는 것이 없고 실속도 없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겉으로 더 떠들어대며 시끄럽게 군다는 의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다른 표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빈 수레도 요란하지만 더 요란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조금 실은 수레입니다. 실은 물건이 고정되지 않아서 수레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부딪히게 되면 더 큰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실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조금 아는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면 과도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더 위험하다 또는 더 무섭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책을 한 권만 읽고도 책을 많이 읽고 연구한 전문가와 같다고 생각하여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펴는 사람이 무섭고 어리석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툰 이유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지 않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그리고 바르게 알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 2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며 가르친 사람들이 겨우 이 정도라는 말인가 하고 깊은 한숨을 내어 쉬었을 수도 있고 꿀밤을 한 대씩 지어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지, 즉 누가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인지를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에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기만 하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자신이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을 종으로 여겨 부리려고만 하고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마치 은인, 즉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반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세상적인 것을 심으면 세상적인 것을 거둡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심고 세상적인 것으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바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시험을 앞두고 하루에 몇 시간씩 떼어내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러 다니면서 좋은 성적을 원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그 결과는 주님의 친밀함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아껴서 저축하고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는 땅을 사라거나 너의 전 재산으로 무슨 주식을 사라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법도 없고 또 그렇게 부자가 되는 법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시간 공부했음에도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도 있고 학문적으로 더 많은 업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횟수 동안 동일한 분야에서 일했음에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험에 합격해서 같은 일을 시작했는데 남들보다 승진이 빠를 수도 있고 더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그분들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고 더 많은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사람은 특별히 영적인 긴장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잃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더 많은 것과 고난을 주신 것은 군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중심이시고 우리는 우리를 머물게 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미국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주문하면 테이블 담당 종업원에게 통상 주문 금액의 15%에서 20% 정도를 봉사료 명목으로 팁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업원은 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친절하게 주문을 받고 손님에게 음식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요식업계 종업원에게 팁은 단순히 월급 외에 더 받는 수입을 넘어 사실상 실질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최근 식당에서 키오스크, 즉 무인 정보 단말기로 셀프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에 팁을 남기시겠습니까? 라는 자동 안내 메시지를 받은 미국 소비자들이 팁을 줘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쿠키 매장에는 아예 키오스크 하단에 우리가 만약 당신을 웃게 했다면 팁을 남겨주세요 라고 라벨을 붙여놓았다고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처음부터 음식이나 음료 값을 팁을 더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종업원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월급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그 주문한 음식을 갖다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 내가 섬김을 받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식당에서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누군가가 갖다 주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를 섬겨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봉사료를 지불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꼭 봉사료가 아니어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면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며 군림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섬김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연약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섬기면서도 나의 섬김을 받아주어서 감사하다고 봉사료까지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시지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사이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과 14, 15절이 이러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누가 크냐로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과 같이 구두나 운동화와 같은 신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신을 신었습니다. 게다가 양말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적게 오는 땅이라 먼지가 많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은 몹시 지저분했을 것이고 먼지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서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은 결코 스승이 제자에게 행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황하며 만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추한 부분을 정하도록 도와주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막아주며 버리고 싶은 부분을 버리도록 협력하며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공생애의 삶을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뜻하게 대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였지만 정작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빵 한 조각도 만드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지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쉬실 곳이 없어서 찬바람을 맞으시며 산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았던 삶을 나의 모든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메노인데 이 단어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물다입니다. 제자들이 공생애 초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함께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8절을 느낌을 가지고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한다고 고생이 많았지.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맙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한 제자들에게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사실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형편없고 아주 보잘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이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큰소리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리는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와 거기에 속한 자리는 유한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자리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제자들은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되고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분기별로 새가족 환영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2분기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는 식사 후에 교회 소개, 전임 교역자와 그 가족 소개, 그리고 새가족 소개 순으로 이어집니다. 한 새가족이 자신이 어떻게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는지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 교회에서는 찌르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전에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나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많이 받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와 같은 말씀을 자주 듣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또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는 다른 교회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교회의 교회됨 자체를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반 교회가 갖는 성경의 토대인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기독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잇고 한국 기독교 200년을 향한 바른 길닫기에 사명을 다한다라는 무겁고도 거룩한 부담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한국 교회의 신앙의 유산으로 지키는 일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륜이 길수록 군림하고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실시하고 있고 윗까지가 아니라 밑까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오래되고 강한 가지일수록 밑가지가 되고 맨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늦게 나온 가장 여린 가지의 차지가 됩니다. 해가 바뀌어 그 해에 새로 나온 가지가 다시 맨 윗가지가 됩니다. 나무의 수령이 높아질수록 청정해지고 생명의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밑가지가 되어서 어리고 여린 가지들을 윗가지로 떠받들어주는 생명의 질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스스로 자기를 과시하며 윗가지가 되려고 하면 그 나무는 그 가지의 무게 때문에 꺾여 죽고 말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서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정점은 밑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게끔 든든한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섬기는 분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밑가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밑가지 위에서 영원한 호흡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은 섬김을 받는 것이어야 하는지와 섬기는 것이어야 하는지 또한 윗까지이어야 하는지와 밑까지이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또렷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것, 윗가지의 삶과 밑가지의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것인지도 풀을 보듯이 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그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주님과 동상이몽, 아니 동탁이몽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섬기는 것을 많이 싫어했고 다른 사람이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이 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사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윗가지가 되려고 하지 않고 밑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밑가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은총을 만끽하는 것임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큰 밑가지, 더 강한 밑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 사회가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을지라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